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시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 어제 토요일 날 그 몇 주 동안 공지가 있었던 그 성경잔치 그 행사를 어제 치렀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성황리에 치른 것 같긴 한데요. 한 30분 정도 참여하셔가지고 뭐 성서를 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발적으로 원하는 분들 이렇게 안에서 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숙제를 성서 숙제를 어제 참여하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하셨겠지만 어떤 사정이나 또 이유로 또 어제는 30분들 참석을 하셨을 테고 올해 한 해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자발적 아니고 내년에는 이제 좀 강제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좀 나를 좀 강압적으로 잡아달라. 공부를 할 때 보통 뭐 어쨌든 돈 주고 스파르타 학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나를 잡아달라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도 그 자발성이라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건의도 하셔서 그런 건의가 대의라고 생각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올해 말에 12월 달에 공지하고 1월부터 반별로 여러분들이 또 어디든 다 속해 있을 테니까 반별로 또 심심 활동단체별로 기도단체별로 원하시는 그 단체에 속해가지고 숙제를 해나가시고 내년 또 이맘때는 성경잔치를 올해보다는 좀 더 규모 있게 성당 전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아가시다 보면 많은 걸 접하게 되죠. 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책을 보기도 하고 또 뭐 화면을 통해서 텔레비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들이 어떻게 볼 때는 직접 우리가 체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또 어쩔 때는 그 간접 경험들이 직접 경험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줄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기억에 강하게 남는 장면이나 대목들이 생기죠. 제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마도 제 20대나 30대 시절 너무 광범위하긴 한데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애환을 그리는 다큐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어떤 나라의 한 동네에서 그리고 그 동네의 한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한 여인이 아마도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식사 준비에는 한 가지 곡식 말고는 어떤 반찬도 어떤 다른 메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곡식만 가지고 밥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지으면서 그녀가 했던 말이 제 마음에 각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루 먹을 곡식만 있어도 행복하겠다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같은 곡식을 아무런 반찬도 없이 매일 먹을 수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그녀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상상할 수 없는 바람이자 소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말해서 저런 것도 소망이 되고 바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 한국에서는 그 한국의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저에게 누군가가 식사를 한 끼 하자 아니면 하라고 하면서 쌀밥 한 그릇만 달랑 내어준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뭐 좀 심하면 모욕을 받았다라거나 아니면 불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또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런 사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당연히 반찬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반찬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고기 반찬이 있어야 되고 고기 반찬이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뭐 메인 요리 이런 게 하여튼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런 게 없으면 상에 야채만 있을 때 그 야채는 나무를 비하하는 단어 풀떼기만 계속 올려놓을 거냐고 이렇게 그 야채들을 비하하는 단어를 쓰면서 섭섭하다 뭐 어디 삐졌냐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반찬 없이 야채 반찬도 없이 아니 뭐 화려한 반찬이 아니라 간장 하나 된장 하나도 없이 그냥 이 곡식 하나만 먹을 수 있어도 좋겠다라고 그 여인이 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러면 그 가족에게 그 곡식이라는 게 그 밥이 맛도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맛도 없는데 억지로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거라도 먹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맛이란 또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맛있는 것이 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맛있다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며칠을 헤매이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사람에게 오랜만에 만나게 되고 마시게 되는 물은 그 어떤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어린 왕자에서 사막에 떨어졌던 조종사가 며칠 만에 물을 만났던 것처럼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전 한국이 좀 가난했던 시절에 특별한 때에나 먹을 수 있었던 이 짜장면 한 그릇은 그렇게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매일 마시게 되고 그리고 그 짜장면을 일주일에 일곱 번도 먹을 수 있게 되고 나면 그 물은 그리고 그 짜장면은 며칠 만에 마시는 물처럼 그리고 오랜만에 먹는 짜장면과 같은 맛은 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프리카의 그 가정에서 그렇게 매일 먹을 수 없는 그 곡식은 그렇게 곡식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배고픔이라는 그 간절함 덕분에 그들에게 그 음식은 어떤 것보다도 맛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은 정직하죠. 처음에는 그것이 맛있다라고 느끼지만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처음의 맛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육적인 자극은 사람을 무디게 만들어가죠. 처음에는 그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만 그 반응이 지속되면 될수록 사람은 그러한 자극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삶에 대한 허물을 호소하기도 하죠. 그 자극 속에서요. 그런 의미에서 내 몸을 깨어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자극에 대한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나는 짜장면을 매일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만 그것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야 짜장면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죠. 더 강한 맛을 찾고 더 강한 자극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자극에 대한 민감함을 더 강한 자극으로 지속시켜 보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강한 자극을 내 몸에 지속적으로 가하게 되면 내 몸은 어느 순간 버텨내지 못하고 망가지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박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소박함이 일상의 소소한 자극에서도 충분한 행복을 가지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그 소박함에 자신을 나누는 행위를 더해보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박한 삶의 행위 그리고 그 소박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나누게 되는 행위가 나를 정화시켜주고 단련시켜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속이나 정화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빼거나 나누거나 희생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있지만 무엇을 더하거나 가지거나 욕심을 부려서 그걸 행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독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합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죄를 없애는 것은 그 정화와 보속의 길은 전통적으로 자선과 단식과 기도였습니다. 자선과 단식과 기도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작업들이다라는 거죠. 자선은 이웃과 단식은 내 자신과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 내 자신을 나누고 내어주는 작업들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의 작업, 보속의 작업은 바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정화의 작업은 더 가지는 작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단식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았지만 배불리 먹는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수행하는 사람이 기도를 오래 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았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정화와 보속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끝을 준비하는 자세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표현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가 됩니다. 오늘 1독서 다니엘서는 그 죽음, 그 끝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 내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고 그 마지막 날에 하느님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정화와 보속의 시간을 거쳐야만 됩니다. 세속의 시간 속에서 지금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라면 그래서 그 부족분이 남아있다면 누구나 그 시간을 채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채우는 방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배를 많이 골았다라고 해서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 정화의 시간이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격됨을, 그 복잡한 자격됨을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몫이죠.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정화해 나간다라는 것은 사실 분명한 일이죠. 인간의 인격이란 가짐으로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가지지 못함으로써 성장하고 그 실패의 성장을 통해서 자신이 중간에 또 다른 무언가를 가지게 되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겸손함으로 그것을 다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튼 그래서 그 정화와 보속이란 삶의 어려움 속에서 더 잘 이루어지고 삶의 안락이나 화려함 속에서는 멀어진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달프다라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해서 너무 자만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서 내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통은 선물일 수도 있고 인생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 세속적인 선물은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비움 또 이 자기 낮춤이라는 신앙의 지혜 속에서 또 신앙생활 묵묵하게 잘 이어 나가야겠습니다.